에스겔 13번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 우리가 첫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에스겔서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님의 영광의 모양의 이상을 제시합니다. 2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께서 네 생물의 동역을 통하여 그분의 통치를 어떻게 집행하시는가를 계시합니다. 둘째 부문은 이후에 31개의 장들을 포함하며 하나님의 불심판을 다룹니다. 이 부문은 하나님께서 소멸시키는 불이 되셔서 그분의 백성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부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생명으로 회복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을 수행하신 후에 회복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에 의한 것인 반면 그분의 회복은 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회복의 산물, 결과는 성전으로서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완결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의 네 부문은 네 가지 중요한 것을 다루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의 모양의 이상, 불에 의한 심판, 생명에 의한 회복,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계략입니다. 에스겔서는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시작하며 성전으로 끝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건축임을 가리킵니다. 또 우리는 에스겔서와 계시록이 서로 유사함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처럼 계시록은 네 가지 것들, 즉 이상, 심판, 회복, 건축을 다루며 그 배열된 순서가 에스겔에서 발견되는 바와 똑같습니다. 계시록 1장의 주님의 이상에 이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건축이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계시록은 에스겔서처럼 12문이 있는 하나님의 건축으로 종결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에스겔서와 계시록이 서로 유사할 뿐 아니라 또한 서로 병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신약의 교회에 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백성은 신약의 교회의 전조요, 예시요, 예표입니다. 에스겔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것이 교회의 그림을 묘사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그림은 신약의 계시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만 관심하지 말고 교회의 분명한 그림, 특히 여기서 드러내는 교회의 타락한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기독교의 타락의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에스겔의 두 번째 부문, 불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곧 그분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며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들, 곧 열국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하고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신약에 있는 원칙과 일치합니다. 계시록과 베드로전서 모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집을 심판하시고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세 단계.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좋은 땅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땅 안으로 넣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신 것을 예표합니다. 에스겔 20장 6절은 좋은 땅이 모든 땅 중에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서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의 누림의 세 단계를 체험했습니다. 첫 단계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그리스도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로 누렸습니다. 둘째 단계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할 동안에 그리스도를 하늘에 속한 만나와 생수로 누렸습니다. 셋째 단계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풍성한 소산물이 가득한 좋은 땅으로 누렸습니다. 이 세 단계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갖는 체험과 일치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누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의 만나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인 누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인 누림은 그리스도를 교회 생활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이 있는 좋은 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에스겔 20장 6절은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고 말했습니다. 젖과 꿀은 모두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혼합된 산물로서 가나안 좋은 땅의 풍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가 모두 있습니다. 젖과 꿀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두 종류의 생명이 되심의 결과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피를 가진 동물의 생명으로 예표된 구속하는 생명이시며 또 식물과 채소의 생명으로 예표된 생성하고 증식하는 생명이십니다. 한편으로 주 예수님의 생명은 구속하는 생명,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흘려진 피를 가진 생명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주 예수님의 생명은 산출하고 생성하는 생명, 곧 증식과 증가를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이러한 두 면은 함께 섞여져 영적 음료인 젖과 영적 음식인 꿀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젖과 꿀이시며 그분은 이러한 분으로서 우리의 공급과 누림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공급의 풍성을 누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성전과 성이 있는 좋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성은 하나님의 왕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위는 그분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합당하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그분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분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권리와 특권과 지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권리와 특권과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곧 그분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선민으로서 열국과는 분별되어 그들과 달랐어야 했습니다. 이 원칙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임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의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자라서 무언가 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햇빛, 공기, 비, 비옥한 토양, 기타 많은 것들을 공급하심으로써 풍성하게 방문해 주십니다. 이 포도나무는 단지 인류가 아닌 신성한 분과 연결된 인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가 신성한 존재와 많은 사람들과의 결합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그분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돌봄 아래서 그분과 연합을 이룬 그분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그분 안으로 믿고 그분께 속한 모든 믿는 이들의 연합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연합은 신성한 생명의 흘러나옴을 산출하며 이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대하여 네 가지 중요한 요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돌보심,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신성한 생명이 흘러나옴,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을 위한 포도주를 산출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서 우리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고 현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살도록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신성한 생명이 흘러나와 열매를 맺으며 포도들이 산출됩니다. 결국 이 포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유쾌하게 하는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신부 곧 베필이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생명의 흐름과 은혜의 나타남의 문제라면 안에는 사랑과 만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신부를 갖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표론에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홀로 계심이 좋지 않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갖기를 갈망하십니다. 에스겔 16장과 23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만족시키며 그분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은 그분의 신부 곧 베필인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 또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양떼였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그분의 돌보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양떼였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그분의 돌보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귀중한 보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귀하고 특별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지위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선민이요, 그분의 포도나무요, 그분의 신부요, 그분의 양떼요, 그분의 보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권리이고 특권이며 지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불행히도 이스라엘의 실지 상태는 매우 빈궁했습니다. 에스겔 2장부터 24장까지의 긴 기록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가련한 상태로 인해 울고 싶을 것입니다. 배역의 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배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23개의 장에서 여러 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한 백성이요 배역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3절에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셨고 7절에서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나 하나님의 반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가시와 찔레.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으나 가시와 찔레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먹을 수 있고 또 술을 만들 수 있는 열매인 포도를 맺어야 하는데 그 대신 그들은 찔레와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매도 없고 포도주도 없는 찌르고 손상시키고 해를 입히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패역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포도나무는 가시와 찔레가 되었습니다. 음녀.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러 갔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16장과 23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음녀 같은 마음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으스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은 남편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음녀 같은 아내 때문에 애통해 하셨습니다. 전갈. 에스겔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양떼가 전갈들이 되었음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로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고기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양털을 내는 양이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갈들이 되었습니다. 전갈은 산출하지 않고 오로지 끊임없이 쏘기만 할 뿐입니다. 찢기. 에스겔 22장 28절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혜의 찢기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인 이스라엘이 찢기, 곧 금과 은이 정련된 뒤에 남아있는 쓸데없는 물질이 되었음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은 배역자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그들은 찔레와 가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인 그들은 음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양떼인 그들은 전갈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금은 보물인 그들은 찢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그림은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배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도나무가 되기는커녕 가시와 찔레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부가 아니라 음녀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절에 따르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신부가 아니라 많은 음녀 딸을 가진 큰 음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완전히 음녀의 소굴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 고기와 양털을 산출하는 양떼가 아니라 쏘는 전갈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주님께 보물이겠지만 대부분이 찢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들.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양떼요, 하나님의 보물이던 그처럼 놀라운 백성이 어떻게 배역자, 가시, 전갈, 음녀, 찢기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들이 타락한 첫째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에 관해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우상이 항상 물질적인 형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에스겔 14장 3절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는 자들은 그 우상들로 인해 주님과 간격이 생깁니다. 4절은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자기 속에 우상을 두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분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겉으로만 추구하고 속으로 우상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분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즉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소용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체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위, 교육, 금전, 옷, 아내, 남편, 자녀, 이 모두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한 첫째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도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많은 선한 행실이 있었으나 책망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그분을 향한 처음 사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우상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처음 사랑으로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이스라엘의 타락 원인과 교회의 타락 원인이 정확히 동일함을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을 대치했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선교 사업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성경 공부나 복음 사역을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일을 관심하고 주님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연맹의 창시자 토우저 박사는 만일 예수님이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집회 가운데 오신다면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위한 일을 논의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그곳에 오신다면 그분을 모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관찰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 자신 외에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상과의 연합. 우상은 사람들을 세상과 연류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들을 받아들였고 그 우상들로 인해 세상, 곧 이방 족속들과 접촉하고 교제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세상과 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는 갖가지 것들, 금전, 학위, 좋은 직장, 자동차, 집, 향상된 생활, 심지어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과의 교제 안으로 이끌고 우리를 세상적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 행함. 이스라엘 백성이 열국과 교제하게 된 후 그들은 이방의 관습과 풍습을 쫓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열방을 쫓았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몰락과 타락의 원인이 오늘날 기독교의 쇠퇴와 타락의 원인이기도 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떤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주님을 대체하는 것 또는 세상과 짝하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지만 나는 어떤 이들이 여전히 그들 안에 우상을 갖고 있고 여전히 세상과 사귀며 매일의 생활에서 여전히 이방의 풍습을 쫓고 있을까 염려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불신자들의 생활을 본삼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상 스타일에서 그들을 따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스타일을 찾지 말고 합당한 외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돈 쓰는 방식, 옷을 입는 방식에서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므로 반드시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는 각종 사람들. 이제 에스겔의 2장들에서 묘사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는 각종 사람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제사장들. 에스겔 22장 26절은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고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성물을 더럽혔으며 심지어 주님 자신까지 불경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백성을 속이고 노략질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어떤 교사들에게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말씀을 오용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이고 그릇 인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왕들. 에스겔 22장 27절은 방백들과 왕들이 그 땅의 한 가운데서 먹이를 약탈하는 늑대같이 피를 흘리고 불의한 일을 위해 사람들을 파멸시켰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은 이들처럼 그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안달했습니다. 선지자들. 에스겔 22장 25절은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영혼을 삼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여 많은 사람들로 과부가 되게 했습니다. 에스겔 13장 4절과 5절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고합니다. 선지자들은 사막의 여우같이 황량한 곳에 숨어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여우는 말쑥한 집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이 황폐해지면 여우들이 기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선지자들은 전쟁 기간 중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담장을 수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이와 유사합니다. 이는 주의 회복을 위해, 주의 권익을 위해 갈라진 틈 가운데 기꺼이 서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시대 동안에 자기 마음을 따라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22장 28절에서 에스겔은 그들의 예언하는 양상을 기술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에스겔은 그들의 예언하는 양상이 마치 반죽되지 않은 회를 벽에 칠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는 석회로 만드는데 벽에 바르기 전에 물에 완전히 흠뻑 적셔져야 합니다. 이래야 적절하게 질겨진 회가 됩니다. 만일 벽에 바르기 전에 회를 철저하게 물로 적시지 않는다면 비가 그것을 씻어내어 벽이 부스러집니다. 이 비유의 뜻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합당하게 반죽된 방식으로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분히 적셔지지 않았고 생명의 체험으로 흠뻑 잠겨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그저 반죽되지 않은 회를 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설교를 할지 모르나 그 설교는 폭풍이 올 때 마치 반죽되지 않은 회처럼 씻겨나갑니다. 그 영으로 그리고 신성한 생명의 체험으로 흠뻑 적셔진 말씀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러한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화시켜서 어떠한 폭풍이 불더라도 견디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영으로 적셔지고 신성한 생명에 합당한 체험으로 잠겨진 가르침이 필요함을 봅니다. 이것은 달변이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고 견고하며 철저하게 성령으로 적셔진 방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며 함께 건축시키고 어떤 폭풍에도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상황보다 훨씬 더 악한 상황이 백성의 딸들 중에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예언했을 뿐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도 예언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예언은 오늘날에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느니라 고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몇몇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가 바닷속으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정확한 날짜까지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고하나 주님은 결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이 여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했을 뿐 아니라 미신과 마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마귀를 막기 위한 미신으로서 요술끈과 부적을 바느질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람들을 사냥하기 위한 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사들과 설교자들은 미신적인 방식으로 말하며 진리를 따르지 않은 거짓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안위합니다. 장로들. 여호와께서 장로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우상을 세웠으면서도 그분께 물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질문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약탈하고 탈취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자기들 손에 넣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와 유사합니다. 백성들. 에스겔 22장 29절에서는 백성이 압제를 가하고 늑탈했음을 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괴롭혔고 나그네들을 악하게 압제했습니다. 주님은 그들 중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고 그 틈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자를 하나도 찾으실 수 없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30절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가운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라고 합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의 기독교에서의 상황은 거의 이와 똑같습니다.